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캐나다산 물범, 제주 조랑말, 철갑상어, 황소개구리. 이름도 생경한 이 동물들이 주재료인 보약이 중고등학생들의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은 특정 지역의 일부 건강원에서만 조제되고 극소수에게만 판매되는지라 대다수 분들에겐 금시초문일 텐데요. 이런 보약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체력 보강과 키 성장에 좋은 약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성장기 아이는 물론 수험생, 암 환자 등의 원기 보충에 그만이라는 판매자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부모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이런 거래가 조용히 성행하는 건데요. 튼튼하고 똑똑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욕심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과도한 교육열 아닐까요? 5월 18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5월 18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휴대폰 뒷자리 6998번 쓰시는 안양의 윤효근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16일 수요일이 반쪽이신 아내분의 58번째 생신이셨대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곡으로 이 곡 전해드렸어요. 물범 보약, 조랑말 개구리탕 이런 것들이 한참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보양식으로 판매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교육열로는 국내에서 최고 간다는 특정 지역 극소수의 일이긴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산 조랑말, 황소개구리, 물범, 철갑상어. 아니 도대체 이런 동물들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의문인데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또 모르겠지만 물범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동물 종인데다가 물범을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워낙 잔인해서 주요 국가들이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한국만이 물범의 유일한 수입국이라고 하는데요. 하필 이게 일부 아이들을 위한 보양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강원에 가보면 벽면에 물범 중탕액을 먹고선 효험을 봤다 이런 학생들과 또 명문대 합격자 명단까지 내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윤리적 소비, 환경, 동물보호 이런 거창한 얘기에 관심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약해서 보약이 필요한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무턱대고 고단백 보양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건 대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생활 속의 핫방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치매의 진단과 치료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초경시기가 빠를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통설을 뒤집는 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초경 나이가 늦을수록 특히 16세 이상에서 시작할 경우 골다공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인데요.
예.
상계 백병원과 국립암센터 공동연구팀이 20세에서 50세 사이의 폐경 전 여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초경 연령에 따라 다른 골밀도를 분석했습니다.
네.
초경을 12세 미만으로 굉장히 빨리 한 경우 12세나 13세 때 시작한 경우보다는 골밀도가 낮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후부터 18세 이상까지는 초경을 늦게 했을수록 골밀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초경 연령이 16, 17세였던 그룹과 18세 이상인 그룹에서 허리의 골밀도 수치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낮았는데요. 연구팀은 초경 시기가 느리면 폐경까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척추의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고 이것이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초경이 만약 늦은 경우에는 네.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칼슘과 비타민 섭취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초경 시기가 늦을수록 성인이 된 후에 골밀도가 떨어지고 또 이것이 골다공증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초경 시기는 스스로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대신에 부지런하게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거죠?
네, 보통 백혈병에 걸리는 환자 중 10에서 15%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네.
해마다 300에서 500명 정도가 이 병에 걸리는데요. 예전에는 병세가 악화하면서 사망까지 뭐 6, 7년을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네.
2001년에 글리백이라는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장기 생존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
하지만 평생 먹어야 하는 이 약의 비용이 매우 비싼 것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이 글리백을 끊고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이 글리백을 3년 이상 투약한 국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156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네.
병세가 호전돼서 투약을 중단한 환자를 3년간 관찰한 결과 99명은 치료가 더 이상 필요가 없었고 57명은 재발을 했지만 글리백을 그때부터 다시 투약하자 백혈병 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돈도 돈이지만 글리백은 구역질이나 근육 경련, 발진 등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해서 평생 먹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도 삶의 질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는데요. 연구팀은 비용 절감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글리백과 관련한 효과적인 치료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차원의 연구들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평생 투약을 해야 해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담이 됐던 항암제 글리백을 병이 호전된 후에는 그만 먹어도 된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연구들로 조금 더 정확한 지침들이 마련이 돼서 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수면이 참 중요한데요.
예.
평소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많이 자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이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남아있는 치아 개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이 사람의 정상 치아 개수는 사랑니를 빼면 모두 28개죠.
네.
나이와 흡연, 음주, 칫솔질 빈도, 치주염 등 이 치아 상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남은 치아가 25개 이하일 확률을 따져봤더니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 이하면 1.4배, 5시간 이하면 1.3배, 반대로 9시간 이상이면 1.6배로 나타났고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서는 치아 상실의 가능성과 차이가 좀 미미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평소 수면 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침에 몸속의 염증 지표들의 수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루에 수면 시간이 7시간을 크게 벗어날 경우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치아 건강에 칫솔질이나 흡연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건 알았지만 수면 시간도 영향을 주는 건 처음 알았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네, 요즘 체력 관리를 위해서 홍삼 액기스나 홍삼 젤리 이런 것들 참 많이 드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 홍삼이 단순히 건강 보조제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폐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 약대 연구팀이 폐암에 걸린 실험용 쥐에게 홍삼 안에 든 판악시놀 성분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성분이 열충격 단백질을 억제해서 폐암 세포와 폐암 줄기 세포를 차단하는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폐암 생성은 물론 폐암 세포 이식으로 만들어진 종양의 성장까지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지금껏 홍삼의 사포닌이나 다당체 성분이 면역력 강화나 각종 질병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 판악시놀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 홍삼이 다른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홍삼 속의 파닥시놀 성분이 폐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앞으로 홍삼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더 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정보 살펴볼까요?
네, 카이스트 연구팀이 와인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을 이용해서 간단한 정맥주사만으로도 약물을 심장 조직까지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약물이나 치료용 단백질들이 개발되어오긴 했는데요. 심장의 강한 운동성 때문에 약물이 순환하는 동안 심장까지 전달되는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여전히 뭐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와인이나 과일 껍질, 카카오 등에 많이 함유된 탄닌산을 떠올렸습니다. 이 탄닌산은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 분자의 일종으로 단백질과 강한 결합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이 성분을 치료용 단백질이나 유전자 전달체인 기능성 펩타이드 약물과 섞어주는 방법으로 입자화에 성공했고요. 이 단백질 복합체가 심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집해 있는 엘라스틴, 콜라겐 단백질과도 강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장 조직에 오랜 시간 붙어있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심장질환을 위한 효과적인 신약을 개발해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연구팀이 와인에 많이 함유된 탄닌산 성분을 활용해서 정맥주사로 심장의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돼도 심장까지 전달하기가 어려웠던 게 문제였던 인데요. 앞으로 위험 부담 높은 수술 대신 간단한 약물 주사로 심장 질환을 치료해 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심혈관 질환 관련 소식이네요.
네. 흔히 관상동맥이라고 많이 부르는 심장동맥은 심장의 근육층과 심장 바깥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여기에 만약 칼슘이 쌓여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얼마나 좁아져 있나 이걸 미리 알아보는 방법으로 혈관에 조영제를 주사한 후에 CT를 촬영하는 방법이 건강검진 등에서 많이 이용돼 왔는데요.
네.
굳이 이 CT 촬영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방사능에 노출될 필요 없이 단순히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 충분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란 동맥에 쌓인 칼슘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중앙대병원 연구팀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측정과 또 관상동맥 CT 촬영을 함께 시행한 1200여 명을 6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CT 조영술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측정보다 임상적인 이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CT 검사는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신장 독성이 있을 수 있고 방사선 노출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특이 증상이나 질환이 없고 단순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만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동맥 석회화 지수 검사만 먼저 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굳이 CT 검사를 하지 않아도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측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어요.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CT 촬영을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횟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건 참 반갑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만 더 살펴볼까요?
네. 음식을 할 때도 또 청소를 할 때도 참 여기저기 유용하게 쓰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라고 불리는 중탄산 나트륨인데요.
네.
이번에는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음료처럼 섭취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란 몸 밖에서 침투한 나쁜 물질이나 세균을 막아야 하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몸속의 장기나 조직을 스스로 공격하는 병인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스스로 공격해서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죠. 이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이 건강한 사람과 쥐에게 또 2주간 베이킹소다를 탄 물을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염증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생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베이킹소다가 몸속에 침입자가 있을 때 경고를 내리는 중피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가 중피세포에게 염증을 공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실험으로 베이킹소다 물을 섭취한 후 비장의 크기도 커진 것이 확인됐는데요.
네.
비장은 면역 시스템을 관장하는 장기 중에서 그 오래된 적혈구를 재활용하고 백혈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베이킹소다가 앞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치료약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맛있는 빵 만들 때, 또 구석구석 청소할 때, 거기다가 질병 치료까지 도와주니 말 그대로 만능 성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순 님이 이 곡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늘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신다면서요. 윤태규의 노래입니다. My Way.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성수님이 보내주신 궁금증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부 팽만감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위 복부에 팽만감이 있는 건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배에서 소리가 자주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답답합니다. 답 좀 주세요 하셨어요.
예, 좀 답답하시죠? 배가 빵빵하면 거죠?
그쵸.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면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네.
배가 빵빵에 불러있는 병증. 이걸 뭐 복창만 그냥 복만 찰만자입니다.
네.
그래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비장의 양기가 허약해진 때문입니다. 그러면 설사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면서 배를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장의 기가 허약해지면 기운 없고 입맛 없고 어지럽고 나른하면서 얼굴색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네.
비장의 본색과 누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서 가서 찬 겁니다.
거기다가
이 비장이 허약해지면요. 잘 못 먹잖아요.
그렇죠.
영양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부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밖으로부터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질병이 쉽게 생겨납니다. 뭐 감기, 염증 이런 등등이 되겠죠.
네.
또 물론 그런 상태에서는 장운동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그럼 대변이 제때 배출이 못 되고 장내에 오래 머무르니까 오래 머무는 것은 뭐 생겨요? 가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 위장에 열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열이 많으면 물기를 말려버리겠죠.
네.
그럼 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빵빵 배가 아프고 또 그런 경우에는요. 열이 많아서 있는 분들은 배를 만지면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이분이 간 안 좋은 경우에도 그런가를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간의 문제로 인해서도 배가 팽만감 올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게 간장의 기가 왕성해지면 기가 막 위로 치받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걸 한의학적으로는 몸 속에 습기하고 열기가 쌓였기 때문이고 이걸
예.
서양의학에서 보면 뭐냐.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병증이 해당이 됩니다.
네.
또 뭐 아직 완전히 간염이나 간경화 안 왔다라도 그런 전 단계나 진행 단계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간장의 이상적인 나쁜 상태가 비위장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화 기능을 물랑케 하는 병이 있는 겁니다. 오행의 그 상생상극이 있죠.
네.
목극토 간 기능이 세지면 비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의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
네.
간기 범위. 그러니까 뭐 간장의 기가 위장을 범했다, 침범했다 이런 용어입니다. 네.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네. 우선 간장 개통으로 나타난 증상은 어지럽고 간장이 경락이 옆구리로 통하니까 옆구리 통증이고 네. 화를 잘 내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랫배가 불러오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비장 개통 증상은 배 아프고 배가 빵빵해 더부룩해지고 네. 설사하고 막 신물이 올라오고
아.
만약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완전히 간장과 비장에 문제가 있는 간비불화 조화롭지 못하다 네. 이런 병증으로 가는 거죠.
혹시 복부 팽만감이 심한 상태라면 뭔가 심각한 질병이 생기진 않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예, 복부 팽만감이 이제 깔아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타면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예.
바로 그 장폐색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폐색이 뭐냐.
네.
마비성 장폐색증을 우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비성 장폐색은요.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그러니까 검사에도 안 나타난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 복강이라든가 척추에 수술을 했다거나 뭐 외상, 염증, 복막의 손상, 폐렴, 늑골의 골절, 뭐 심근경색, 전해질 이상, 뭐 혈관 폐색, 또 장관 자체 팽창 이런 게 있고요. 혹은 또 그 아편류라든가 항콜린성 약을 먹어서도 생길 수 있고 또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네.
기질적인 병적 변화 없이 대장 폐쇄가 일어나는 가성 대장 폐색도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이라든가 아주 기력이 약한 체질자 또 출산을 많이 한 다산부 그리고
아.
장기간 누워있는 분들
예.
아파가지고 그리고 식사량이 적은 분들에게 폐색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많이 먹어서보다 적게 먹어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마비성 장폐생은요. 보통은 아주 심한 건 없습니다. 막 정말 심한 막 쥐어 짜듯이 아픈
그렇죠.
병인데 그런 건
네.
없고 그냥 복부가 빵빵해지니까 불쾌감이 생기는 게 주된 증상입니다. 좀 구토가 좀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 구토물 있다 해봤자 주로 위 내용물이나 담즙입니다. 문제는 대변이 완전히 불통은 안 되지만은
예.
방귀가 나오면서 물건 설사 같은 게 주시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장폐색을 뭐라 그러냐. 관격. 뭔가 꽉 막혔다는 게 관격이고 막히니까 대변 소변 잘 안 나오는 병이고
네.
장결. 결도 매절결자죠. 복창. 배가 빵빵하다. 이런 병주입니다. 원인은 기, 혈, 한, 열, 섭, 식 이런 건데요. 기가 소통이 안 되거나 찬 기운이 맺히거나 열이 쌓여 막혀 있거나 혹은 습기가 비위장을 막거나 혹은 음식 먹은 것이 안 내려가고 맺혀가지고 장을 막거나 혹은 뭐 오래된 분변이 장내에 막혀 있는 거 숙변이 꽉 막혀 있다
아,
이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폐색이 안 생기려면요 평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막 왕창 먹다가 또 한참 안 먹다 이게 제일 나쁘고
네.
그러니까 폭식 과식을 안 하고 물론 뭡니까? 운동을 적당히만 해도 장이 저절로 알아서 잘 움직여줄 건데
그렇죠.
워낙 운동하러 가만 누워 있거나 하니까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1349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68세고요.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반 전에 손님하고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뒤론 숨이 가쁘고 몸무게도 줄고 위 내시경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한 시간쯤 있으면 뱃속이 부글거려서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따끈따끈하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괜찮고 안 먹으면 또 그렇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시원한 답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예, 음식을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해서 뭐 얼마 먹지 못한다거나 또 계속 체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비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거든요.
예.
또 이분은 또 역시 뭐 스트레스 때문으로 봐야죠. 예, 근심, 뭐 걱정, 분노 뭐 이런 것들로 마음이 안 편하면은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신경을 너무 과도하게 써가지고 그러면 기가 소통이 안 됩니다.
네.
맺히게 됩니다.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면서 옆구리가 그냥 뻗치듯이 아프고 짜증이나 화가 자주 나고 한숨도 자주 쉬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처럼 위장 기능 떨어뜨린 요인이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적인 과로 또 폭음, 폭식 그리고 뭔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약물이나 건강식품 혹은 음식 이런 것을 먹어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또 오래되면요. 위무력증이나 위경련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위무력증이라는 것은 위벽의 근육이 이완돼가 무력해지고 위장 운동이나 소화작용이 활발치 않은 아주 느릿하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 먹어도 음식이 빨리 위장에서 안 내려가고 위장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더부르게 불러있고 거기 위장이 생긴 가스는 또 트림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배가 상쾌하지 못하고 당연히 음식 먹을 생각이 안 나죠.
위경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위경련은 그 위장 운동량이 이거는 또 비정상 늘어나면서 너무 과도하게 막 수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명치 끝 부위에 심하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 경련이 발작적으로 오는 그 급격한 통증이다. 이래 보면 되겠는데요. 예. 흔히 보면 가스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뭐 명치 끝에 막 쥐어 비타는 듯한 통증이요. 점점 심해지다가 줄어지다가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 분 내지 몇 시간씩 계속되기도 하고요. 뭐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긴 원인 질환이 이제 뭐 급성 위염, 뭐 십이지 장염, 위궤양, 십이장 궤양, 그렇듯 위장이나 십이장의 염증이나 궤양 그리고 대장염, 뭐 과민성 대장, 장폐색 같은 대장 이상 그리고 그 밖에도 담석증이나 간염, 췌장염, 위암, 대장암 등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직접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 그리고 술 같은 음식이나 과로입니다. 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성격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위경련도 반복적으로 같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을 고쳐야 되거든요. 술 많이 마신다. 또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 또 너무 차가운 음식을 자꾸 먹는다. 밤늦게 먹는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만 안 생기죠.
위경련이 잘 생기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야 될까요?
뭐 이미 원인을 말씀드렸을까요?
예.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피하거나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받더라도 제때 잘 풀어줘야 되겠죠.
예.
당연히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아침도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거 위장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면요. 위산 농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이건 안 먹어도 자꾸 위산이 제때 그렇죠.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산이 많아지면 위벽의 궤양이나 염증이 악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저 맵고 짠 것, 또 어떤 아주 매운 거, 뭐 그런 분들 많죠.
예.
맵고 짜거나 차가운 음식 자꾸 먹는 거 피하고 담배도 해롭죠. 특히나 공복에 담배 피우면 이것도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밤늦게 음식 먹는 거 이거 해롭습니다. 또 혹시나 또 어떻게 배고프면 먹어야죠. 먹더라도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소화가 완전히 다 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라.
예.
그리고 대변도 매일 정상적으로 봐야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3364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산울림의 노래입니다.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치매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양한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되는 것인데요.
네.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제부터 나빠졌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물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최근에 나눈 이야기를 좀 깜빡하는 수준의 기억력 장애부터 시작이 돼 있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옛날 네. 기억은 또 뚜렷이 남아 오랫동안 남아있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매일 같 같은 하루 종일 같이 지내시는 분은 인지 기능이 조금 손상이 됐다는 걸 눈치챌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가끔 보시는 분은 잘 눈치 못 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며느리는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밤에 아침과 밤에만 보게 되는 아들은 오래전 일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어머니가 멀쩡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치매가 한참 진행을 하다 보면 오래전 기억조차도 손상이 되기 시작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이제 치매가 의심이 되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최근에 그 기억부터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치매의 특징이 최근 기억부터 소실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주 초기에는 가까이서 늘 붙어 지내는 가족이 아니면 좀 이상하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말고 다른 증상은 또 뭐가 있나요?
예, 기억력 문제 외에도 공간 지각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서요. 물건을 엉뚱한 곳에 뭐 놓아둔다거나 뭐 대표적인 게 휴대폰을 냉장고 안에 넣어둔다거나 그래서 또 잘 놓아둔 물건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물론 아주 심해지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손상이 돼서 식사하기나 옷 입기나 목욕이나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더 심해지면 주위의 가족들까지도 알아보는 실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뭐 인지 능력 외에 저하되는 거 말고도 치매가 생기면 뭐 성격이 괴팍하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의심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증상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기억력의 손상보다도 이런 이상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가 또 중요한 증상이 될 수가 있고 특히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 뇌의 특정 부위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혈관성 치매가 오는 경우에는 성격에 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게 또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뭐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유 없이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거나 보호자분들에게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망상 증상을 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망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받는 것인데요. 가족을 도둑으로 오인을 한다거나 본인의 물건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믿는다거나 이런 망상과 같은 이상 증상도 보이게 됩니다.
간혹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식욕을 관장하는 식욕 중추에도 조절 장애가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치매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매를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네. 이 치매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진으로 정신상태 검사라는 인지기능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MMSE라는 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 MMSE라는 이 검사는 주의력이나 진압력이나 기억력이나 언어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설문 결과를 점수화해서 점수에 따라서 치매 정도, 심한 정도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두증이나 다른 교정이 가능한 원인들이 있는 치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신경학적 이상증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이제 가능성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MRI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은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치매하시면 MRI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치매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MRI 검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MRI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확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MMSE 같은 같은 신경학적 검진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인지 기능 평가를 통해서 치매는 진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 MRI는 교정이 가능한 치매의 원인들 수두증, 경막하, 혈종 이런 것들이 없는지 혈관성 치매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를 만약 진단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치매에 완전한 그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대신 지금까지 개발된 약물 중에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우리 뇌 신경 절 일단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 인지 기능과 많은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양을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약을 복용하면 치매 초기나 중기에서는 증상을 호전을 시키고 악화되는 속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이 약제를 빨리 복용을 해가지고 악화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밖에 이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약물질이 보조적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이 뭐 심폐 기능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고 우리 전신 건강에도 좋지만 역시 뇌 건강에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치매 환자들을 운동을 시켜가지고 치매 질병이 약화를 막을 수 있는지를 연구한 연구가 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입증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걷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아무 문제 없이 걷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도의 인지 기능이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걷는 것만 해도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뭐 피아노 치기라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서예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 역시 고도의 인지 기능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걷기 운동 같은 그런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고 또 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은 기억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어떤가요?
예, 실제로 걷기부터 해서 세심한 손 동작이 요구되는 그림기나 서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활동입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예,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럴수록 친구 관계나 사회관계 형성을 하시고 그것이 역시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를 일으키는 또 한 가지 원인 중 하나가 혈관성 치매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이 혈관성 치매가 전체 치매의 한 15%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강조드리지만 금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장기, 뇌에 생길 수 있는 치매 증상 진단,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김도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한가빈의 인생연습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